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과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놀라운 그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내 시간, 물질,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을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씨를 심으면 그것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열매가 맺힐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곳으로 아름답고 복된 곳으로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실제 나의 삶에는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또 아프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실제 내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다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실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 각자의 이름입니다. 누군가 이름을 말하면 그 사람이 떠오르죠. 그 사람의 이름 안에는 그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의 과거에 비하면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개명하는 것이 비교적 좀 쉽고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름을 바꾸시는 그 분들은 그럴 만한 뭔가 사연이 다 있으시겠죠. 이름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좀 내 삶을 바꾸고 좀 내가 더 새로워지기 원하고 뭔가 나에게 좋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해서 아마 이름을 바꿀 것입니다. 저에게 딸이 세 명이 있는데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이름이 손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라는 이름을 성경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리브가라는 이 인물은 성경의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게 됐는데 처음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 반 아이들이 누군지 이름이 학부모님들에게 미리 이렇게 공지가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아이의 같은 반 학부모님들이 다 명단을 봤을 때 전부 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아 외국인인가 보다 이렇게 성경을 모르시니까 리브가라는 이름을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 2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미리 짐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도 친구들이 성경을 모르는 친구들은 이름이 너무 생소한 거죠. 그래서 리브가라는 이름인데 뭐 리브가라고 부르는 친구도 있지만 리브가, 부리가, 또 뭐 더 나가서는 가부리 뭐 이렇게 예, 가부리는 그 고기살 이름이죠. 가부리살. 막 그렇게 막 다르게 이상하게 이름을 자꾸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제대로 못 부르고 친구들이 어려워하니까 학교 간 지 얼마 안 돼서 첫째 아이가 너무 진지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네, 저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아빠 내 이름을 바꾸면 안 돼. 얘기하는데 제가 가슴이 조금 내심 놀랐지만 표현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손 리브가 이름이 네 글자나 되는데 너무 길어서 애들이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고 싶니 그랬더니 이름을 이제 세 글자로 다른 친구들처럼 뭐 이름이 딱 세 글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 이름 어떻게 하고 싶은데 물어봤더니 손 리브가에서 손을 떼버리고 리브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그 어이가 없어서 혼자서 웃다가 네 이름을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아빠의 딸이기 때문에 너가 아빠가 손씨성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아빠의 딸인 이상 너는 이 성을 버릴 수가 없다. 이것을 한참을 설명을 해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름을 바꾸겠다고 다시 찾아오지도 않고 별 어려움 없이 잘 자라나서 감사가 됩니다. 참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름이라는 것이 나의 뿌리를 말하고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마치 그 어린아이가 생각할 때 이름이 뭔가 불편하면 나의 그 뿌리가 되는 이 성을 바꾸고 싶은 것처럼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장된 사람이요. 그럼에도 이 땅에서는 고난이 허락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영광과 고난은 내가 원하는 영광만 취하고 좋은 것만 취하고 고난은 다 버리고 떼어버리고 어린아이 생각처럼 고난은 싫으니까 좋은 게 아닌 것 같으니까 고난은 떼어버리고 나는 영광만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어린아이의 생각처럼 참 철없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도 없어지지 않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진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둠에 속하고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광만 세상이 주는 영광만치 않은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광을 받고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환영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고난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셨고 또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영광이 보장된 삶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고난도 이겨내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첫째는 변화산에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세 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바뀌셨습니다. 변형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뭔가 아주 신령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그 앞에 마가복음 이 바로 앞에 내용은 마가복음 이 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기뻐하시고 너가 복이 있는 자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 고난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너희가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약 일주일 뒤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갔다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 자체에서도 세상에서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말 빛이 나는 광채가 나는 이런 놀라운 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사의 영광은 먼저는 작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과 산이 좁아서 그냥 편하게 산에 올라가셨다가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중에서도 세 제자만 데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런 영적인 일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서의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고난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것을 처음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오늘 약 일주일 뒤에 제자들을 데리고 그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그때 제자들이 놀라운 예수님이 변화될 그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이 가까워 오실수록 고난과 함께 영광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제자들의 기도를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전 같으면 그냥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셨을 텐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올 그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난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우리 이 땅에 임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상황, 내 문제, 주변 사람들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거기에 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을 이길 뿐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그 놀랍게 변화되는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도 나타날 것을 믿는 이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작은 두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변형되셨는가 그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단지 그냥 겉모습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입으신 그 몸이 변화되고 그 옷이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그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입게 될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 그 예수님께 임할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셨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위엄을 가지신 이 땅에 다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왕의 모습으로 영광과 권세와 위엄을 가진 이 세상에 어떤 그 권세가 있는 높은 왕들보다 더 권세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고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성경의 그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는 아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정말 너무 볼품없고 초라해서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만큼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처음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영광을 감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영광과 권세 있는 모습으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이 영적인 비밀, 예수님이 앞으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이 땅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위엄 있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 이 땅의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 우리도 또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남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너는 그렇게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너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고 왜 그렇게 무슨 문제가 많으냐, 볼품없고 초라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지금은 세상에서 볼 때 작고 초라하고 영광스럽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심고 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것으로 복된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바로 이 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영광 받으실 그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냥 그것이 말로 설명해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변형되는 것을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증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한다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오경에서부터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토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모든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라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이루는 그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장차 영광을 받으실 것을 그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약의 율법 말씀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을 알아도 성경을 읽고 암송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죄가 그냥 없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이죠. 율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율법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양심이 무뎌져서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바로 이 율법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아도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바로 오늘 보면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중세 유럽에 남아있던 그때부터 남아있는 교회들을 가보면 교회 안에 여러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성당 안에 그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없던 그때에 성도들에게 성경의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전달해서 그림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오늘 이 제자들에게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 똑같은 내용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변화되어 있을 때 제자들이 또 깜짝 놀라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또한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제하신 내용이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을 서로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졸고 있다가 깨어 일어나서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광경을 그들이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일어날 장차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어질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또한 직접 증거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곳에 갑자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아주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앞으로 이제 얼마 뒤에 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그 구름이 아주 그곳에 깊이 임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그 율법을 처음 받을 때에도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예수님을 몰라보고 이런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앞으로 예수님이 장차 영광 받으실 것을 보여주시며 믿음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증거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 자신에게도 증거가 됩니다. 이제 고난을 당하실 예수님께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성공,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내가 하는 일, 지금 내가 얼마나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느냐, 이것이 나를 말해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핍박,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나의 정체성,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세상에서 성공해서 내가 세상에서 많이 성공해서 벌어놓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있느냐,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이 예수님의 사랑, 나를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근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작은 세 번째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때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다가 너무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두려워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 한마디 예수님께 했는데 그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5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너무 엉뚱한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하기를 아 예수님 이제 내려가지 말고 저 우리 세 제자들과 함께 또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여기 그냥 계속 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다 지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그냥 계속 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때로 우리도 이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베드로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냥 계속 여기만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 고난이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편하고 좋은 거기에만 그냥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는데 수련회 며칠 동안 수련회 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면 내려와야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돌아가기가 싫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이제 다시 어려움이 있는 내 삶으로 돌아가는 게 싫은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집에 가서 또 며칠 동안 음식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하고 편하게 잘 지냈는데 집에 또 가면 또 뭐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죄도 없고 아무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고 나에게 항상 좋은 영광스러운 곳에 그냥 거기에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다 나를 사랑하고 착하고 좋고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 내 주변에는 다 별로 이렇게 착하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계속 은혜 안에만 머물고 싶고 죄와 유혹이 없고 마치 영적인 그 무균실, 모든 그 병균으로부터 다 차단된 영적으로 죄가 없고 어둠이 없고 좋기만 한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변에 천사와 같은 사람들, 교회를 가도 여기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세를 바꾸고 팀을 바꾸고 거기 안에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상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편하고 다 좋을 것만 같습니다. 베드로 고백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여기에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만 있고 고난과 어려움은 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베드로가 둘러봤더니 주변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곳에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예수님과 그들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곳에 이 사람들과 함께 여기에서 계속 머물기를 원하지만 잠시 뒤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거둬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이제 고난이 있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고난이 있는 곳으로 그 산 밑으로 다시 내려가셨습니다. 그 세 번째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예수님도 거기에 계속 물론 머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이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세 제자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이 본 것을 인자가 다시 고난을 당하고 살아날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깊이 이해하지 못할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실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 세 제자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무엇만 받아들이겠습니까?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영광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그때까지 이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고난은 원하지 않고 영광만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나의 왕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지 않도록 예수님을 당장 왕으로 삼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광의 때는 먼저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직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난의 때를 감당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광의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으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 선지자들, 그 서기관들은 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그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 구원자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준비시켜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준비가 되었을 텐데 왜 메시아가, 구원자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제자들 편에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미 엘리야가 왔다. 이미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사역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 엘리야, 세례 요한을 너희가 어떻게 대우했느냐.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해서 세례 요한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엘리야를 그렇게 대우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구원자 대신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변화산 위의 영광만 바라보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장차 영광 받으실 것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고난당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 그 모든 것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나에게 있는 초라한 것, 없는 것, 우리가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갚아주실 것, 우리가 땅에서 작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편이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원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특별히 이 수제자 세 제자들에게 영광과 고난이 함께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사람들이 다 좋은 망대를 높이 그 망대를 다 세우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정말 다 원하고 세우고자 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망대와 같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귀한 복과 영광스러운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실제 우리의 삶에는 이 땅에서 망대를 세우기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리고 이 땅의 고난은 연결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지금 나의 삶에 있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이 주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그냥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있는 땅에 있는 형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싸워서 이기시는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기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